듣똥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셨죠? 팟빵으로 듣고 계시면 정기 후원이랑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해 주실 수도 있고요. 광고 문의는 smarto@co.kr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예고해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3개의 방송을 올리는데 네. 이번 주는 오늘 방송까지 2개만 올리고 내일은 조금 다른 일을 저희가 또 해야 돼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저희가?
저희가 현재 유튜브 개편을 준비 중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네. 스폰데 디자인 개편도
그러니까요.
대대적으로
콘텐츠를 개편하면서 또 이제 저희 디자인도 새롭게 네. 얻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새 옷을 만드느라고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몰아보기 콘텐츠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것도 PD님들이 잘 만들어 보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똥라의 호스트 이현, 홍상지 기자, 그리고 게스트 김정민 팩풀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바꿔서 미쿡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근데 결국은 같은 결인 것 같아요. 플랫폼이 두려운 이야기.
아, 네. 이게 왜 그런 업계에서 두려워하는가.
왜
이런
두려워하는가.
플랫폼의 등장을 왜 두려워하는가에 대한 뉴스가 또 이번 뉴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커진 플랫폼들을 보면 알 수
네,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네. 네.
저는 이게 사실은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김정민 기자한테 좀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팀쿡 애플 CEO가 법정에 출석했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으로 이제 막 팀쿡이 법정에 갔다 하면서 막
네 시간이나 사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뉴스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인가 봤는데 네. 더 흥미롭더라고요. 네. 일단 팀쿡이 왜 법정에 네. 갔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IT 뉴스를 조금 자주 접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보셨겠지만 이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애플과 포트나이트를 만든 개발사 에픽게임즈라는 회사와 근데 이 소송에 별칭이 많이 붙습니다. 세기의 소송이라는 네 그만큼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건데요. 배경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은 애플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앱을 다운받으시는 그 앱마켓들.
네. 그러니까
입점한 앱들로부터 여기 앱마켓들은 앱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에 30%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앱 다운받을 네. 때 유료 아니더라도 앱 안에서 네. 결제할 때.
게임에서 아이템 결제할 때.
뭐 그게 이제 구글하고.
네이버에서 쿠키 결제할 때. 네이버 웹툰 쿠키 결제할 때.
그게 결제한 네. 게 네이버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구글하고 애플한테도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인앱 결제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결제할 때 다 수수료 내고 있습니다.
이상해. 달러 환율 기준으로 막 나오더라고.
그치, 그치,
네.
맞아요.
네.
이거를 이제 인앱 결제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게 개발사 입장에서는 앱마켓이 내가 만든 앱을 내다 팔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의 핸드폰에 깔려있는 앱마켓은 애플이나 구글이 대부분일 테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 앱 개발사들 뭐 정말 우리가 아는 큰 게임사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회사들도 다 애플이나 구글이 슈퍼갑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만든 앱을 팔 수 있는 시장이니까. 근데 앱을 열심히 만들고 보수공사 하는 거는 이제 그 앱 개발사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왜 30%씩이나 너네가 가만히 앉아서 수수료를 받아먹냐라고 의문을 제기한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포트나이트를 만든 에픽게임즈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에픽게임즈가 또 타임라인을 또 쭉 말씀을 드려야겠지만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팀쿡이 이제 법정에 서게 된 그런 스토리랍니다.
이게 아무리 포트나이트가 유명한 게임이지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장인 것 같긴 하거든요. 애플을 네. 상대로.
네. 굉장한 스타트업 정신으로 무장한 소송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이제 에픽게임즈가 애플이나 구글 앱스토어를 거치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20% 싸게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게 이제 에픽 다이렉트 페이라는 건데 소비자한테 20% 싸게 팔아도 애플이나 구글의 수수료 30% 안 내니까 회사는 이득이죠.
네.
소비자도 물건을 싸게 사니까 이득이고. 근데 이걸 가만히 애플이 두고 볼 리가 없기 때문에 너네 퇴출 이렇게 해버립니다. 앱스토어에서 너네 앱 다 삭제.
근데 명분은 네. 뭐 근데 명분은 뭐예요?
애플의 펄리시죠. 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펄리시라고.
우리 시장에서 팔 거면 우리 시장의 룰을 지켜라. 아까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룰이 있어. 너네 뭔데 우리의 룰을 거부하지? 이런 겁니다.
어, 근데 포트나이트 네. 지우기 애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아, 그럼요. 근데 이게 에픽게임즈가 사실 그냥 중소개발사라면 이렇게 반기를 들지 못하죠.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 명이나 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기를 또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3억 5천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네. 또 애플이 얼마나 이런 폐악질을 약간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애플의 그럼 민원 엄청 높겠지.
그러니까 네. 그런 또 민심을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큰 그쵸, 게임 회사라면.
그러니까 에픽게임즈 입장에서는 애플이랑 구글이 입점해 있지 않아도 우리 소비자들이 포트나이트를 너무 좋아하고 쓰고 싶어하고 알아서 찾아오는 그런 되게 진성 유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핵심 고객들이기 때문에 약간 사실 물건 애플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도 못하는 작은 개발사들한테는 되게 꿈 같은 일이죠. 이렇게 반기를 든다는 것 자체가. 근데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애플을 따라서 에픽게임즈를 퇴출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에픽게임즈는 소송을 하게 됩니다. 너네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으니까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렇게 애플 하나 구글 하나 소송을 걸게 되는데 아까 인심을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되게 에픽게임즈가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한 게 애플을 저격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 광고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애플이 1984년에 맥킨토시를 처음 출시하면서 그 조지 오웰의 1984 있잖아요.
네.
거기 나오는 빅브라더를 당시 경쟁자였던 IBM에 빗대가지고 굉장히 IBM은 이 시장의 독재자고 우리는 도전자다. 약간 이런 프레임으로 슈퍼볼 광고를 집행을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패러디해가지고 빅브라더 자리에 선글라스를 쓴 한입 베어문 사과를 올려놓고 네. 이제 포트나이트의 캐릭터들, 게임 캐릭터들이 곡괭이 같은 걸로 그 애플을 부수는 네, 그런 모니터를 깨부수는 내용의 광고를 또 에픽게임즈가 내면서 완전히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울챙이적 기억 못하는 애플아.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에픽게임즈가 사실 구글도 굉장히 슈퍼갑이잖아요. 그쵸. 근데 애플을 굳이 정조준한 이유는 애플이 좀 더 폐쇄적인 정책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쯤까지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결제할 때 안드로이드 폰이랑 아이폰이랑 가격이 달랐거든요.
어, 그래요?
네.
하나만 써서 몰랐네.
아이폰이 더 비쌌습니다.
에, 손해봤대, 홍상지.
그래서 PC 결제를 많이 쓰셨어요. PC 맞아요. 결제에서 싸니까.
아,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앱에서도 하고 웹에서도 하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웹에서 결제하는 가격하고 앱에서 결제하는 가격이 달라요.
네.
애플 같은 경우에 특히.
맞아요.
아, 앱이 네. 더 비싼 거예요.
앱이 더 네. 비싼 거죠. 왜냐면 인앱 내잖아요. 결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야, 그거 앱에서 결제하지 말고 웹에서 결제해.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또 가격 티어제라고 $0.99, $1.99, $2.99 이런 식으로 인앱 결제 단위를 정해놔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구글은 사실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있을 수 있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 스토어도 쓸 수 있고 뭐 삼성 갤럭시 스토어도 쓸 수 있고 그래요.
맞아요. 스토어가 아, 네. 몇 개가 열려.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시장 경쟁이 구글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네. 명목상으로 시장 경쟁을 할 수 있는
있어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애플은 그게 안 됩니다. 정책상으로 아예 애플 앱스토어밖에 못 써요. 아이폰은.
아, 그럼 아이폰에는 그런 원 스토어 이런 게 안 깔리는구나.
없어요. 네. 앱스토어만 쓸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소송인 거죠. 애플은 정말 완전한 갑이다. 갑질 그만해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중에 이제 구글, 애플 중에 애플에 대한 재판부터 시작이 됐고 5월 24일까지 3주에 걸쳐서 총 15차례의 공판이 열렸고요. 미국에서. 이제 애플 뭐 팀쿡 CEO도 나왔고 에픽게임즈 CEO도 나왔고 양사 CEO들 다 증인으로 출석도 하고 이제 판사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둔 상태예요.
아, 여기 막 네. 판사님이 엄청 막 질문 오, 막 거세게 오, 하고
맞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날카롭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등의 문제 시작이 인앱 결제인 건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구글이랑 애플은 앉아서 요 인앱 결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30%를.
이게 사실 앉아서 그냥 돈을 받는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게 하루에도 전 세계에서 정말 수십만 개의 앱이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그들이 심사를 하고 운영되는지 잘 지켜보고 관리를 한다. 그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30%라는 게 사실 과도한 수수료는 아닌 게 되게 업계에 좀 보편적인 수수료가 30%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가까이에서는 백화점이나 좀 그런 것도 입점사들에게 수수료를 30% 정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콘솔 게임 뭐 소니나 닌텐도, 엑스박스 이런 데도 다 30%씩 받거든요. 그러니까 30%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약간 7대3이 뭐 저기 전 네. 세계 국룰인가요?
어, 네, 맞아요. 전 세계 국룰. 세룰, 세룰.
세룰이네.
네, 세룰인데 이제 30%가 세룰인데 이게 실제로 애플이 일주일에 심사하는 앱이 약 10만 개 정도 되고
네.
이 중에서 4만 개를 퇴출한다고 해요. 조건이 안 맞는 것들. 그리고 그 팀쿡 대표가 그 21일에 법정 나와가지고 4시간 넘게 증언대에서 한 말의 핵심도 결국 요약을 하면은 우리는 돈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앱의 품질을 정말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야 소비자에게도 개발사에게도 더 훌륭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사실 이 재판의 핵심은 되게 표면적인 갈등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너네 갑질하지 마라 이거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소송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반독점법으로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랑 구글이 정말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는지가 판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러니까 30%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애플이나 구글이 뭔가 자사 결제 시스템 말고 에픽게임즈가 내놓은 그런, 에픽게임즈가 내놓은 그런 본인들만의 페이. 페이를 쓰거나 아니면은 앱 다운로드를 뭐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아예 처음부터 막는 게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냐가 소송의 핵심이라는 거죠.
또 구글 재판이랑 네. 결이 약간 다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애플은 조금 더 빡세게, 네, 시장을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판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좀 핵심적인 요인일 것 같은 게 앱 다운로드부터 인앱 결제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다 애플이나 구글의 통제 하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근데 이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어떤 사업자가 앱 개발사들에게 권력을 남용을 한 건지 아닌지 실제로 다른 선택지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열어줬는지 다른 사업자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경쟁 아니면 경쟁이 거의 없었는지 이런 게 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 연초에 2030에 2030 그 기획을 시작하면서 약간 IT 기초 지식 이런 책들 막 한참 사서 볼 때 그때 봤던 것 같은데 개발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팁 중에 애플과 구글의 그런 승인 정책이 다르다?
네.
약간 그게 기억이 나긴 하네요. 애플이 훨씬 더 꼼꼼하게 심사를 하기 네. 때문에 애플 앱은 한 번 낼 때 잘 올려야 된다. 뭐 그런 걸 봤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개발하는 거 원리도 아예 다르기 때문에 약간 iOS 개발자랑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나눠져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예 그렇죠. 다른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안드로이드를 네. 내고 뭐 iOS는 네. 좀 추후에 출시하겠다라든지 뭐 그 반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앱 마켓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괜찮은 논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은 또 한국 같은 시장이 되게 특이한 시장인데 굉장히 역동적이고 앱 생태계가 엄청 커질 수 있는 시장이지만 시장 자체가 작아서 해외 진출 판로가 좀 없는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앱들도 구글이나 애플에 앱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쉽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고 있다라는 논리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한국 시장에 있는 한국 사업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해외 시장을 이제 포섭을 하려면은 뭐 일일이 해외 시장 나가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많이 쓰는 뭐 결제 시스템,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앱을 다운로드 받을 때의 원리 이런 거를 다 꿰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을 훨씬 절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을 쓰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에 뭐 수백 가지 결제 시스템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우리가 제공을 해주지 않냐. 그런 관리 비용이 다 30%에 포함이 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애플의 BM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플이 지난 4월에 이제 저희 팟캐스트 만드니까 눈여겨봤던 뉴스가 이제 팟캐스트 서비스에 정기 구독 기능 추가한다. 뭐 이런 발표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일전에 이슈 브리핑으로 전해드렸던 페이스북과 갈등을 빚고 있는 그 배경에도 이제 이른바 프라이버시 정책 이라고 해서 페이스북처럼 유료 구독 모델이 아니라 그 맞춤형 광고 수익이 주요 모델인 이런 것들이 사실 비즈니스 하기 어렵게 계속 너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니? 이렇게 파워를 띄우네.
아이폰 쓸 때 어떤 앱 들어가면 무조건 뭐 이 앱이 너의 그런 데이터를 추적해도 괜찮겠니? 라고 하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싫은데? 라고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책도 결국은 이런 정기 결제나 구독 모델로 만들어서 인앱 결제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페이스북의 공격 포인트이긴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걸 볼 때 이제 애플은 계속 인앱 결제 쪽으로 수익 모델을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거기에 반하게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큰 문제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되게 삐딱한 시선일 수 있지만 애플은 한 분기에도 100조 원씩 쓸어담는 회사.
아, 그렇지. 뭐 네. 폰만 팔아도
우리가 뭐 걱정할 일은 아니긴 한데 얘네가 BM을
걱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흥미롭다는
네,
거지.
그쵸. 네. 네. 근데 뭐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이 좀 크기는 해요. 사실 애플 매출이 크게 제품 부문이랑 서비스 부문으로 나뉘는데 앱스토어 매출이 이제 서비스 부문에서는 30% 이상으로 가장 크고 이제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이제 게임이나 이북이나 OTT 같은 디지털 앱들이 앱스토어 생태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610억 달러였는데 이 중에서 개발사 목 70% 떼주고 애플이 가져가는 게 한화로 20조 원 정도였거든요. 1년 동안.
30%인데 네. 20조 원이구나.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애플의 BM에 타격은 있을 수 있어요.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수수료 30%를 받는 여러 가지 모델에도 이제 이상 징후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애플이랑 구글은 먼저 선빵을 칩니다. 선빵을 친 게 뭐였냐면 애플이 에픽게임즈랑 붙으면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앱스토어에서 약간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간 11억 원 이하인 개발사한테는 수수료를 15%만 받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 수수료를 내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내년 정도 올해 정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작년 11월에 그런 발표를 했는데 이게 되게 애플 생태계에서 연매출 11억 원 이하인 회사가 98%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입점사들이 혜택을 보는 정책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걸 숫자를 좀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2%가 있죠. 나머지 2%가 네. 앱스토어 매출의 95%를 벌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아, 거기도 네. 정말 소수의 잘 나가는 앱들이 그렇죠. 거의 장악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카카오가 콘텐츠 생태계를 다 먹고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자, 애플이 반값 수수료 정책을 펴서 영향을 받는 수익은 2.5%밖에 안 돼요. 하지만 혜택을 보는 앱 개발사는 98%나 되는 엄청나게 남는 장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작은 회사의 진입 장벽을 걷어차는 게 아니다라는 명분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네. 구글도 이제 또 그동안 원래는 게임 앱에만 30% 수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다른 동영상 앱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 앱들 있잖아요. 뭐 네. 음악 앱이나 뭐 웹툰 앱이나 이런 거에도 30%를 받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작년에 내내 역풍을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갑질 회사라고. 근데 이거 애플의 이런 결정에 또 구글이 자극을 받았습니다. 구글이 자극을 받아서
좋은 자극, 착한 네. 자극이네요. 네.
매출 11억 원까지는 15% 수수료를 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30%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또 바꿨는데 여기도 역시 11억 원 이상 벌어들이는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 앱들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뭐 그렇네요. BM의 영향이 가기는 하겠다만
이 정도쯤은 뭐 네,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사실 애플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랑 싸우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구글도 그렇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아마존이 네.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으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아마존이 처음으로 피소됐다는 게 저는 놀랍기도 해요.
아, 그게 더
사실.
놀라워요. 그 정도까지 저도, 저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뻗어 있는데
그치 진짜 대대대대대 대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얘기해 주세요.
맞아.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 피소당한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은 엄청난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빅테크들이 빠져나간 논리는 정말 똑같았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얻은 불이익이 뭔데? 없잖아. 우리가 있어서 좋지 않니? 구글이랑 아마존을 쉴 수 있어서?
진짜 되게, 정말. 되게 US 같다.
엄청난 자본주의. 네. 근데 이제 여기에 태클이 걸리기 시작을 한 거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워싱턴 DC 검찰이 아마존이 입점사들에게 다른 플랫폼에 더 싼 가격으로 들어가지 마. 우리 거에서 제일 최저가로 팔아.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고 보고 이러면은 시장 경쟁 저해다. 라면서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장을 낸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바이든 정부도 결코 빅테크에 우호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 소송을 이끄는 그 칼 러신 워싱턴 DC 검찰총장이 사실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으로 바이든이 지명을 고려 중인 인물인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공정위 같은 기관인가요?
아,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업 검찰이라고도 불리는.
아, 그렇네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반독점 규제 기관이 바로 이 연방거래위원회고요. FTC라고 합니다. 이 미국 정부가 사실 빅테크 규제에 나서기 시작한 거는 코로나 이전부터기는 했어요. 계속 그런 흐름이 잡혀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그 이제 빅테크들의 엄청난 지배력을 실감을 하게 되어서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아마존이 피소당한 것도 그거의 또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빅테크들이 언제 이제 기업들이 지배력을 실감을 했냐면 아 얘네가 부작용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시장 지배력이 너무 크니까 새싹 기업들이 나올 때마다 비슷한 좀 스타트업들이 나올 때마다 크기 전에 인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시장 다양성이 막 점점 죽는 게 눈에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규제를 좀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건데 이거를 그 크로노스 효과라고 하거든요.
크로노스 효과.
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제우스의 아버지인데 자식들이 자신의 권좌를 위협할까 봐 자식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그래서 이런 약간 경쟁자를 미리 제거해버리는 그러니까 후배 기업들을 미리 없애버리는
싹을 잘라버리는
네, 싹을 잘라버리는 네. 이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도 이러다 미국 시장의 전자상거래 70% 이상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 네 개 기업에서 막 다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또 뭐 상거래 같은 걸로 분야를 좁히면 아마존 한 개 기업에서 다 이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FTC를 강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또 여기 FTC에 올해 3월에 위원으로 내정이 된 리나 칸이라는 되게 또 실리콘밸리에서는 혁신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는 핵심 인물이 있는데
거의 그 아마존을 잡기 위해 사시는 것 같은 그분인가요?
네. 아마존 저승사자. 네. 이분이 되게 스타 학자가 됐는데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에 2017년이었거든요. 아마존의 반독점 패러독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은 그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들은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면은 반독점 아님 이걸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논문을 읽어보면은 IT 기업들은 결국 지향하는 게 데이터 독점이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 후생 문제가 아니고 데이터 독점을 지향을 하고 그 독점한 데이터로 자사 사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모델 자체를 아예 자사에게 유리한 식으로 바꿀 수 있고 그 결과적으로 약간 상품과 시장의 다양성이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빅테크는 규제가 필요하고 위험하다라는 논리거든요. 네, 이게 새로운 종류의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 하나로 굉장한 스타 학자가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미국에서도 알게 된 거죠. 이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독점이 아닌 건 아니네? 아, 독점인 건, 뭐라고 해야 되죠?
독점이 아니지 아니한 것은 네. 아니다.
네,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면은 뭐 규제 안 해,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네. 깨닫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이제 검찰의 소송 얘기로 돌아와서 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의장이 고안한 아마존 플라이휠이라고 되게 유명한 성장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규모의 경제를 전제를 하고 플랫폼이 덩치가 크면 클수록 약간 소비자나 공급자가 다 이득을 본다라는 구조인데 임원들이랑 밥 먹으면서 제프 베조스가 휴지 조각에 이렇게 그림 그린 게 유명해져가지고 네. 돌아다니는
되게 전설처럼 네. 신화처럼 돌아다니는
근데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제 플랫폼이 덩치가 크면은 비용 구조가 낮아지고 그래서 가격이 또 낮아지고 다시 소비자 경험이 그럼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살 수 있네? 아마존 같은 곳에서. 네, 그럼 이제 플랫폼 소비자가 몰리겠죠. 플랫폼의 트래픽이 올라가지고 공급자들이 또 모입니다. 공급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공급자들을 더 많은 소비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이득이고 플랫폼은 다시 또 그 힘으로 커지고 그러면 비용이 또 다시 낮아지고 가격은 더 싸지고 소비자는 좋아지고 공급자도 행복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다 아는 얘기네요.
다 아는 얘기죠. 네. 왜 유명한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성공했으니까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에 성공했지 아마존이.
네. 네. 생각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존이 이제 갓 그런 대기업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뭐 그런 플랫폼의 약간 원리, 작동 원리 같은 게 엄청나게 유명하진 않았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이 소송의 검찰의 소송은 이 모델의 바깥을 지적하는 판단인 거죠. 아니 뭐 이러면은 아마존 너네 회사의 성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 플랫폼의 덩치도 커지고 너네에게 찾아오는 소비자도 도움이 되고 공급자도 도움이 되겠지. 근데 그 바깥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라고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시장의 나머지 구성원들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덩치가 크면 클수록 다른 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다 배제가 되고 다른 플랫폼들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구성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마존이 편하니까 쓰긴 하겠지만 보이는 게 아마존이니까 쓰는 것도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커진 아마존이 막 조금 좀 잘 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 다 인수하고 약간 이런 행위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침해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침해당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막 어느새 막 침해당하는. 근데 진짜 아마존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그 서점으로 시작한 그러니까.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그렇죠. 데가
킨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그런 거 뭐 아마존 굿즈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와 우리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데가 막 커머스도 하고 막 OTT도
해.
하고
클라우드도
막
하고
클라우드도 하고 막 진짜 완전 문어발이
AI도 하고
그러니까요. 막 전기차도 하고 막 자율주행도 하고 뭐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안 하는 게 없네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또 뭐 얼마 전에 여기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007 시리즈 뭐 매드맥스 이런 판권을 보유한 할리우드 제작사 MGM?
MGM.
뭐, MGM이라는 이 제작사를 또 10조 원을 주고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왜 여기 이 실리콘밸리에선 뭐 10조는
되게 작아 보이긴.
아니 요즘에 너무 진짜 자산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아, 맞아요.
이럴 때마다 자꾸 네. 통장을 보면서 이제. 아,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깨우쳐야 돼요. 늘 상기해야 됩니다.
아무튼. 네. 그래도 놀랍습니다. 10조 네. 원.
아마존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안 하는 사업이 없죠.
네.
98년 이후로 인수한 기업이 111개입니다. 어. 아마존이 인수한 기업.
많이, 네. 인수왕이다, 인수왕.
네, 인수왕입니다. 근데 MGM이 보유한 영화만 4,000편이 넘어요.
아, 여기도 또 규모가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존은 사실 지금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하죠. OTT로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HBO랑 굉장히 치열하게 OTT 업계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MGM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10조 원이 사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는 되게 작은 것 같긴 하지만 아마존 입장으로서도 그렇게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아, 네.
2017년에 아마존이 그 홀푸드 마켓이라고
네네.
미국에서 굉장히 큰 최대 유기농 그 식품 체인 기업이 있어요. 거기를 이제 15조 원에 인수한 적이 있는데 그거 이후로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만큼 이제 OTT 시장이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영화나 TV나 이런 기존 미디어 시장은 다 죽고 OTT가 새로운 룰로 떠오르고 있으니까 코드 커팅 바람이 너무 미국에서 확고하니까
코드
그 정도.
커팅이 뭔데요?
코드 커팅 이제 TV의 코드를 끊고 모바일이나 아~ 네, 뭐 그런 네
지상파 안 보고
그렇습니다. 네. OTT로 더 옮겨가는 그런 흐름을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데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더 심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채널마다 약간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유료 채널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는 것보다 이런 OTT 좋아하는 OTT를 한 3, 4개 정도 구독하는 게 비용적으로 더 저렴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네. 많은 가정집에서 TV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 거죠. 영화 4,000편 10조 원에 인수하면 훌륭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얘기 들으면서 최근에 지난번에 리테일 시장 이야기하면서도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서 큰 기업들을 더 큰 리테일 기업들을 인수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렇게 인수되고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네이버 카카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좀 이런 규제 얘기가 있나? 네. 그런 거 두려워하고 있나? 궁금해요.
사실 아마존 인수한 기업 111개라고 했지만 카카오도 뭐
아니 지금. 카카오는 그때 대기업 공시 보니까 자회사가 100개가 넘더라고요.
네 맞아요. 112개였나?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그 정도였거든요. 더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네이버는 사실 자회사가 아닐 뿐이지 계속 그 안에서 사업을 키우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잘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편입이나 인수보다는 네.
아 인수보다는 투자를
네 투자를 엄청 열심히 하고 거기도 투자 그 리스트를 보면은 스크롤이 끝이 없어요. 계속 내려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강합니다. 한국에서도 이들을 규제하려는 목소리가 매우 강하고요. 사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테크 기업들을 규제를 해왔어요. 한국에서 사업하기 녹록지 않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은 맞거든요. 근데 이 이유는 약간 소비자 후생보다는 한국은 공정성이 늘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공정 경쟁을 빅테크들이 저해한다라는 관점이 늘 이제 정부 부처라든지 국회에서는 존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하원에서 그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을 저격하는 450페이지짜리 반독점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때 기사를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 빅테크 담당자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농반 진반으로 알고 보니까 한국이 규제 선진국이었다.
다 들어있대요 이미.
이미 다.
한국은 선진적으로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규제인데 미국에서는 아, 소비자 후생을 근거로 지금까지 다 막혀있던 게 이제서야 터져나온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진짜 굉장히 네. 시장 논리를 우선시하는 곳이네요 미국은.
네. 그만큼 이제 한국 정계가 빅테크를 더 열심히 견제해온 전적이 있고요. 일단 국내에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법은 플랫폼 규제는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고 줄여서 온플법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좀 강하게 추진 중인 법인데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나 배민 이런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사에 대해서 좀 표준 계약서를 일일이 다 작성하라는 의무를 좀 부과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약 내용이 좀 변경이 될 때는 뭐 며칠 전에 사전 통지해라 이런 게 골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당연히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수많은 플랫폼에 하루에도 몇 개씩 막 새롭게 입점사가 생기는 곳에 일일이 다 하기에는 되게 큰 부하인 건 맞거든요. 이게 위반하면 또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물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해당되는 사업자는 처음에 법안이 나왔을 때는 연매출 100억 이상이거나 그 중개해주는 중개 거래액이 1000억 이상인 업체들이었는데 스타트업을 빼고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뭐 검색, 포털, 배달, 교통, 숙박 이런 플랫폼들 떠올리시면 거의 다 해당이 되고요. 근데 이 기준은 사실 아직 확정안은 아니에요. 확정안은 아니고 뭐 시행령에서도 언제든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제 이 온플법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근데 사실 관찰자 입장에서 좀 보고 있으면은 아직 좀 정계도 담당 부처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아니,
생각이.
아니 하나의 법에 몇 개 부처가 막 이렇게 네. 걸쳐 있어서 전화 몇 번 돌려야 되고 막 그러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뭐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맞긴 한데.
맞아요, 맞아요.
공정위한테 물어봐.
이 건은 저쪽 부서에서 더 뭐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막 이래.
네, 맞아요. 그래서 좀 IT 기업이라고 하면은 공정위랑 과기부랑 방통위가 좀 크게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도권을 좀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중복 법안이 발의가 돼서 이중 규제가 되거나 아니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예 규제 공백, 규제가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공백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잦고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국회나 이제 정부에서도 딜레마가 당연히 있는 게 뭔가 세계적인 흐름이나 미국이나 중국이 기술로 치고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우리 플랫폼, 우리 기술 기업들도 좀 키워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세계 시장으로 보면
네, 고민과 반대로 또 국내 소비자들이나 국내 이제 업주들, 영업자들 생각을 하면은 아, 또 규제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법이 약간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성안과 규제안이 막 동시에 같이 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그 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세계 정부들이 앞다투어서 빅테크를 견제하려고 하는 게 저는 파워 게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정말 명확한 니즈나 명확한 규제가 필요해서 한다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다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건 이미 너무 자명한데 기존의 어떤 가격 중심의 법제도로는 이런 플랫폼을 규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좀 독점 기업 하면은 시장에서 물건 살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얘네가 부르는 게 값이고 소비자는 좀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독점 상황 같잖아요. 근데 이런 플랫폼은 사실 공급자도 고객이고 소비자도 고객인 양면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만 고객인 시장이면은 가격 중심으로 법제도가 있어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할 수가 있는데 공급자들을 얘네는 포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정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점사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그 안에서 경쟁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가격은 더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보고 규제하는 게 쉽지가 않고 기존에 있었던 약간 플랫폼 입장에서는 구식인 거죠. 구식 법제도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부처도 지금 계속 혼란한 상태고 규제는 해야겠고 육성도 해야겠고 뭔가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커져가는 플랫폼 앱을 둘러싼 여러 갈등 혹은 뭐 규제 이야기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되게 유익했던 것 같아요. 뭔가 네. 지금 시점에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네. 이야기들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유익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네. 법이나 제도가 어떤 속도면에서 기업을 따라올 수 없는 건 되게 당연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죠.
예, 코로나랑 디지털화로 다만 그 흐름이 굉장히 아주아주 빨라졌다. 그래서 사회 여러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팩플레터에서 그런 문제를 또 매주 아주 유심히 객관적으로 또 살펴보고 있으니까 또 효은 선배가 하셨던 명언처럼 천성적으로 갈려가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참 열심히 해.
네, 열과 성을 다해서 매주 만들고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레터를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포털에 팩풀 검색하면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오늘 김정민 기자 유익한 이야기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아,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아, 시장이 지금 이 흐름대로 가고 아, 있다는 흐름을 되게 잘 짚어준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공감되는 아. 포인트도 있고.
그렇죠.
네. 플랫폼 게시판에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아, 댓글
우리도 친구... 또 플랫폼 게시판에.
오, 그러네. 아, 맞아.
플랫폼의 공급자잖아, 우리도.
아, 맞네.
네, 그렇죠.
아, 갑자기 지금
플랫폼을 가져야 돼.
현타가 오네요.
네.
자본의 종속된. 아니,
안 갔나요, 김정민 기자? 아무튼 여러분, 플랫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똥나 호스트 이현 홍상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듣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